여러분, 성경은 참 좋은 책이다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데도요 성경은 읽어보라고 권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겪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은요, 어떤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죠. 할머니가요. 읽어나가다가 혼자서 얼굴이 너무 붉어졌어. 무슨 성경이 이런 책이야. 그러고는 도저히 못 읽겠더랍니다. 그래서 덮었대요. 어디에서 덮었는지 혹 짐작이 가십니까? 그 할머니 얘기가, 에구머니 망측해라. 그래서 성경을 더 이상 못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망측한 얘기가 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 퀴즈하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읽어가다가 어디서 걸렸을까요? 아, 노아 뭐 빨가벗고 있는 거 그기야 뭐 망측한 축에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뭐 술 먹고 그 많이 하는 짓거리니까 뭐 눈 감아줄 수 아니겠어요. 그 정도 넘어갔답니다. 거기는 넘어갔는데 어디서 걸렸는가 하니까 롯이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 있죠. 그거 할머니가 도저히 이 책 못 읽겠다고 덮었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저녁마다 모여서 공부하는 그 집에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니까 안방에서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쑥 나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의 어머니셨는데 모처럼 아들네 집에 와 있다가 뭐 저녁에 공부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방 안쪽에서 가만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읽다가 덮었던 바로 그 본문을 그날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뒤에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고 읽으면 설령 알고 읽어도 성경에는 망측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적군은 14만 명이 넘어요. 근데 맞서 싸워야 할 우리 군대를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몇 명요? 300명 데리고 싸우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됐다. 300명 데리고 가라.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흉내 내시면 판판이 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제일 앞에 제일 이상한 전쟁.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가는 때가 있어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팔 불고 가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싸우러 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요? 어떻게 점령해요? 돌기만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순종 못해요. 아, 이게 돈 갖고 넘어집니까? 6일간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았어요. 아이, 점령해야 될 전쟁을 이리 하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이 중에 여러분 따라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따라할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즐겨 읽는 판타지 소설이나 뭐 옛날에 있었던 신화나 이런 것들이야요. 무슨 얘긴들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성경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어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참 이상하다. 걔들 눈에 이상한 게 이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가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 나와요. 이걸 보고 아,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면 되는가 보다. 따라하시면 회사 말아먹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노가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부르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지 회사를 아니면요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뭘 설명한다고요?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와 같아요? 천국은 긴 얘기를 쫙 줄이면 천국은 뭐와 같다? 이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렇겠네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확실히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거 천국 아니에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긴 뭐라고 하냐 천국은 바로 이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주인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설교 시간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가면 참 재미가 있는데 제가 짐작으로 하죠. 뭐 천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요. 천국에 갔다 온 간증 얘기나 천국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괜찮은 답이 뭐냐. 천국은 가운데 생명강수가 흘러가고 가에 생명나무가 쫙 피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거. 그 정도만 돼도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계시록은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요.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황금길. 황금이 쫙 깔리고요. 기둥 이런 건 전부 12보석으로 12보석이 아니고 보석은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와, 완전히 보석으로 된 그런 곳. 대문은요? 대문이 12개 있어요. 미다지예요? 여다지예요? 천국문은요? 상사 가실 건데 문이 어떻게 생긴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굴려서 여는 거예요. 굴리니까 이 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은요, 거대한 진주예요. 이걸 굴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걸 말해줘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답변을 조금 바꾸셔요. 천국을 생각하면 바로 이 주인이 생각나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이 주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천국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집, 황금보석, 생명나무 이런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 그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그것부터 생각나야 됩니다. 뭐 개털모자가 나오고 초가집이 나오고 아니면요,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서 뭐 99관짜리 기와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찬송 부를 때 그 말을 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다음 뭐 나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렇죠? 황금보석, 생명강수, 이건 그 다음이에요. 기와집, 초가집, 이건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다음이에요. 천국이라 그러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게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고상한 답변입니다. 오늘 1절이 그걸 말해줘요. 천국은 바로 이 주인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을 통해서 천국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2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주인은 부지런히 일꾼을 구하러 다니는 분처럼 보여요. 몇 시에 나가나요? 1절에는 이른 아침에 나갔고요. 3절에 보니까 3시에 나갔고요. 5절 6시와 9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나갔네요. 369로 나갔으면 369 다음에는 12라야 되는데, 그죠? 왜 11일까요? 이게 산수가 이상해요. 0, 3, 6, 9, 11. 뭐 좀 안 맞죠? 왜 12가 아니고 11일까요? 12는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0시는 우리말로 하면 6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 6시간씩 더해 나가면 돼요. 11시 같으면 17시니까 오후 5시죠. 그럼 오후 6시에 맞춰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사람 구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인, 저 사람 구하러 열심히 다니는 주인이에요. 나가서 사람을 구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이레파트에 일하러 가시면 일당이 얼마쯤 되나요? 더 잘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부추밭에 가시면 하루에 한 6, 7만 원요. 그것도 무슨 일을 하느냐에서 조금 달라져요. 요즘 건축 현장에 가면 하루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특별한 기술 없이 몸으로 때우면 한 10만 원 안 주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줘야 되나요? 시간당 뭐 한 만 원쯤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일꾼을 구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시간마다 자꾸 나가요. 자꾸. 사람을 계속 시간마다 3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 게 이상하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사람을 가서 데려오는 게 이건 더더욱 이상합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진짜 일꾼이 부족하다면 시간제로라도 사람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준다는 거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이해 못하나요? 받는 사람도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횡재는 횡재했는데 이해는 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돼도 그런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갑니다. 그런데 이해 안 돼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한 데나리온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가요, 몇 시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배는 더 줘야 정상인데, 왜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주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 주인의 의도는 일 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의도는 일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돈 주는 게 목표예요. 이런 주인은 있을 수 없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요. 왜 내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에게 14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은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도 이 돈을 주는 게 그게 이 주인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분은 사람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일을 핑계로 해서 돈을 나누어 주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건 일꾼이 아니었어요. 일꾼을 찾으러 그렇게 자주 나간 게 아니고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느라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가는 거 이해가 되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사람 찾으러 나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당을 주려고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이 주인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바로 이 주인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불러다가 일 시켜 먹으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건수라도 잡아서 나누어줄 건 나누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불러다가 일시켜 먹으려고, 교회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가 헌금 많이 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첫 번째 질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답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럼 누가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길러서 부려먹으려고 낳고 기르는 부모가 있나요? 나중에 뭐 본전을 얼마나 빼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내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자식아, 네가 돈 벌기 시작했으면 이제부터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무슨 덕볼 낳고요? 아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리 불러가지고 일 안 시켜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우리를 불렀겠느냐? 그것은요,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하고 조합한 신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겁나고 하루라도 예배 빼먹으면 다리 몽디를 부러뜨려 놓을까 싶어서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의 걱정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여기 조연으로 등장했던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전에 왔던 그 품꾼 있죠. 이 사람은 빈둥거리고 놀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바랐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죠? 품꾼으로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 비한다면 일거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죠.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거나 직장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현실에서요. 참 이해하기 쉬운 대목인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일할 능력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인력시장 가는 데 있죠. 아침 일찍 모여있으면 사람들 와서 일할 만한 사람들 데려갑니다. 제일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 특별한 기술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는 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능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얘기는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알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능력이 더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그래도 차이가 좀 나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능력이 돼 있고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고상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이들 참 많잖아요. 쟤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 내 5살인데 까부지마! 이래요.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쳐다보면 참 많이 먹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꼬마애도요, 지 한 살, 두 살 갖고 저끼리 싸웁니다. 지가 형한데, 저 키 크다고 여기 네 살짜리가 다섯 살짜리한테 말랐다고 집에 가서 이러고 앉았는데요. 귀엽죠. 그렇지만 참 가가입니다. 우리끼리 좀 잘났다고 버기고 이러는 거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마 그러실걸요. 그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가 어쩌면 100배나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바울도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고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전혀 염두에 안 두면, 우리끼리는 보면 잘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할 능력은 없고 아무도 데려가지는 않고 그래서 해는 점으로 가는데 활려가지는 않은 채 놀고 있는 이런 무능한 일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칼빈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조건 없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구원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는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멋진, 이렇게 자비로운 이 주인을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주인 정말 나쁜 주인이야.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느냐. 그래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처음 계약했던 걸 잊은 거예요. 처음에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러 갈래?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불만이에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 더 받아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요,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우리 하나님 처음 알았던데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인생이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요, 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주인은 일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일당이라도 받아가서 먹고 살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일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찍이 불려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주인의 이런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교회 주인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교인이 저 까불고 있어 저거. 그러고요,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정모양일까? 이런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충성하고 이만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금방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칠랑팔랑 쏘다니고 앉아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이 얕잡아보거나 알볼 때요,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형제나 교회 금방 나온 이 초신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주인을 이해 못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불쌍한 이웃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막말로 이런 겁니다.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려면 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것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뒤집으면요. 그러면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거 가지고요, 식구들 뭐 하루 이틀은 먹여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일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집은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약한 형제에 대한 자비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자본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왜요?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자꾸 더 부자가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를 자꾸 부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관계되는 분 있거든 용서하십시오만 제가 본 느낌은 그래요. 동네 구멍가게 다 죽어요. 어디 가서 물건 많이 사죠? 대형 마트예요. 편리하죠? 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돈 없는 사람 겨우 먹고 살자고 구멍가게 차려놨던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손님이 안 오는데 다 문 닫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없는 사람 형편 헤아려서 서로 돕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작은 가게는 뭐 없는 것도 뭐 없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주고 사면 될 건데 전부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싸우고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 힘합쳐서 부자들을 더욱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배려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하나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오늘 하루 저 먹을 거 없는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되냐?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친구가 한 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친구도 저 집 식구도 오늘은 밥꿈치 않고 살겠구나 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겠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 신학교를 참 늦게 갔습니다만 가기 전에 참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제가 있던 모교에 그 하나를 참 걱정을 많이 했죠. 교회 하나.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갔더니요 걱정해야 될 교회가 한 개가 아니고 몇십 개로 늘어났어요.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아, 왜 걱정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은 너무너무 많이 돼요. 교회가 이러고 어떻겠냐, 저 교회는 어떻게 되고 저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돌봐야 할 형제들도 적지 않은데 있다고 또 옛날 우리 은사 목사님 따라서 필리핀을 왔다리 갔다리 좀 했더만은요 원래는 믿다고 그쪽에 제가 혹시나 질문할 게 있거든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치고 왔으니까 성경 공부하시다가 질문할 게 있거든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래서 메일을 좀 주고받았더니 최근에 필리핀에 태풍 닥쳤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먼 필리핀에 태풍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갔던 그 민다나오라는 것은 원래 태풍이 없는 곳입니다. 태풍이 거기서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태풍이 전혀 없는 곳인데 거기에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태풍이 닥친 거예요. 태풍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일이 날아왔는데 교인들이 전부 예배당에 모여있대요. 예배당은 한국 사람들이 저게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튼튼해요. 다 예배당에 모여있는데요. 사람은 민다나오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곳은 사람은 안 다쳤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집이라는 것이 태풍도 없고 비바람도 별로 안 부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비가 그냥 꼭 소리 없이 우는 눈물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내려요. 그런데 거기 태풍이 닥쳐버리니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요,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일할 곳은 없는데 물가는 엄청 비싸죠. 이런 곳에 저 어설픈 태풍에 지금 다리가 끊어지고 지붕이 다 날아나가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여기 앉아가 필리핀 걱정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만 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우리 형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하고 어떻게든 수도와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제일 늦게 온 이 사람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도 어디 가서 일을 얻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일 거 사가야 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점심 지나고 오후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공치는 모양이다. 그러면 굶어야지 어떡해. 이러고요. 해가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포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일하러 오라네요. 신이 났겠어요? 시큰둥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한번 헤아려 보셔요. 신이 났겠어요? 시큰둥했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지금 가봐야 일해봐야 한 시간 일한다고 몇 푼이나 주겠냐. 그래서 주면 주고 말론 말고 그래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겠어요? 뭐 근성근성 했겠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일당을 주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거 받아두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면 비록 한 시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할걸.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어쨌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요, 일하지 않고 월급 받은 것으로 표현해요.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시간 일한 사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건 한 시간이라도 일했잖아. 그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시간 건성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한 수 더 뜬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월급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혹시 어디 가셔서 일 안 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성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여주는 책이지 이거 어디가 흉내내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런 거 있더라. 여러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만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요? 믿는다라는 거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기독교 교회사를 쭉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한국이요. 이 11시에 온 일꾼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저쪽 유럽 전체로 퍼져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해질녘 다 돼서 복음을 받았던 이 11시에 받은 일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면 모르지만, 한 시간 남았다는 거 알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준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참 충성한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전에 한 분도 만났는데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시집가서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요 어쩌다가 교회 발문 들여놓으신 분들요 이 11시에 온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동안 안 했는데 이 남은 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요 아 내가 정말 마지막에 불려온 그 일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이 교회는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교인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맨 먼저 찾아온 교인들이라면요, 당부를 드립니다. 맨 나중에 온 초신자들, 이제 겨우 교회가 뭔지 싶어서 찾아온 저 초신자들을 절대 자신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이래도 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래 왔나 저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단지 일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16절 보세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 일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세상에 무슨 이런 주인이 있어, 하루 일 열심히 했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마음 아픈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왔느냐 늦게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황금 보석으로 된 거대한 성령? 기와집이 널려 있고요? 초가집도 있고요? 그런 건요? 그런 거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선 날까지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 무능한 일꾼을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에 찾아오셔서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대로 일한 것도 없고 기대한 것도 없었던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지극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린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아니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남은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